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실 오늘 제 회사 동료가 올 줄 알고 말씀을 좀 길게 준비했었는데 네. 그 친구가 좀 힘들고 그래서 지금 좋은 데로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랴부랴 삭제를 하고 조금 짧게 했으니 소망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에 대해서 말씀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만찬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또한 듣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한 자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귀한 교회를 주님의 권능 안에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날처럼 마지막 때에 정말 더더욱이 필요한 것은 소망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들이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 없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소망을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의 마지막 18절,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의 귀한 진리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갖고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진리를 갖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일들과 세상적인 희노애락은 우리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는 이 절대적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고, 또 혹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 채로 살아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린아이들도 포함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분이 있다면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복된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면서,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이나 로마인들은 정말로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더니. 사실 당시에 그리스인들이나 로마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좀 의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던 민족이 바로 로마인이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한 거에는 그 사람들이 로마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죽음 앞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지배한다 하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고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대 가장 인기가 많았던 스토이 학파나 에피크로스 학파 사람들 역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매우 암담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들은 스스로한테 솔직한 편인 것 같아요. 이 고대로부터 현대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종교들이 사실 사람들을 대부분 특별한 근거 없이, 근거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눈에 보면 근거가 없어요. 천국이나 낙원이나 극락에 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교들은 이러한 근거 없는 것들을 믿기로 해서 사람들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낚아서 평생토록 올무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것이 종교잖아요. 화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거짓이고 또 무엇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며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고 그래야 또 장차 올 일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다 잘 될 거야 하는 말로 서로를 위로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복된 소망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이 진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은 때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매우 편협하고 매우 독선적이고 또 비과학적이라고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래 진리는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라면 그게 또 진리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로 위로하라, 너희는 이 진리를 갖고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서로 위로하라는 진리는 대체 무엇인가요? 이 오늘 읽은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 한마디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서로를 위로하라 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찬을 기념하는 것도 바로 이 진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만찬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면 또 쉽지가 않아요. 우린 너무나도 자주 주님께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속마음이 믿는 바와 우리의 행동하는 바는 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인생의 많은 것들을 즐기고 있고 우리의 관심사는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에서 멀리 떠나 있곤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삶을 풍족하게 해줄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텔레비전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없는 게 없는 마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있고 내 식구들이 있고 우리의 관심들을 뺏어갈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고 할 일 많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뭐 굳이 천국까지 가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해왔던 바와 같이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원치 아니하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우리의 상태예요. 주님은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반겨맞을 것인지, 그분을 대적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는 반겨 맞긴 맞을 건데, 예비되고 준비된 신부로서 맞을 것인지, 아니면 준비되지 않은 채로 부끄럽게 맞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인지,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만찬이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매시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할 때나 먹을 때나 그리고 또쉴때 항상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진리를 매 순간 기억하실 때 평소에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던 삶의 진리가 아주 잘 정리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데, 내가 뭐부터 해야 될까? 우선순위가 이렇게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을 수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부터 하여라 우선순위를 바로 알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온 세상이 오늘날에 적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즉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예외는 아니에요.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준비하듯이 우리도 사실 우리 민족도 분명히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파괴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 오셔서 믿는 이들을 신부로서 맞아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한 10일 정도 있으면 그 우리나라 총선이 있죠. 현실 정치에 너무 빠져들지 마십시오.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빠져들지 않나 모르겠어요. 투표장에 가셔서 양심에 따라 투표는 하십시오.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온 세상에 있는 국가들과 나라들이 경제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믿음적으로든 자유낙하라고 할까요? 급속히 쇠퇴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저는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타이타닉이 배가, 그큰 배가 대서양 한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을 했잖아요.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 배 가운데 그게 워낙 호화스러운 배였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가 배인지 뭐 호텔 같은지를 구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배에는 수많은 가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당시로서 최신 가전 제품들도 있었고요. 그다음 수많은 장식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 안에서 오늘은 이 가구를 일리 옮겨볼까? 오늘은 찬장을 이쪽으로 좀 옮겨볼까? 오늘은 점심으로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어볼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의 소망을 그것에 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기 전까지는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 본인이 사실 다시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일반적으로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마도 제 생각이에요. 제 추측인데 율법 시대 마지막을 사시면서 그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일들, 구원 사역에 집중하셔야 됐기 때문에 아마 그때에는 자기가 그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그걸 조금 더 시간적으로 이렇게 늦춰 놓아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포함한 후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진리를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재림은 아주 공정할 것이라는 거예요. 공평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은 아주 공정하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서 남아있는 성도들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가 살아있는 도중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먼저 죽은 우리의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은 갑작스러울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이 될 것이고, 따라서 바로 지금 오실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매우 갑작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저는, 뭔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 계속 그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일이 잘안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지금 오실까, 지금 오실까 생각하면 주님이 갑작스럽게 간다고 했는데 제가 자꾸 생각하니까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문득 무엇인가에 정신 팔려 있는 그 순간에 오실 것입니다.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정말, 부끄럽게 주님을 만나 뵐까 마음 한켠에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어리석은 처녀 5명 나오죠. 예,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은 아닐 거예요. 제가 오늘이냐고요? 오늘은 아닐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또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과 더불어 시간적으로 두 단계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낚아채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낚여서 채워 올라가는 거죠. 이 휴거라는 말이 휴거, 이렇게 딱 낚아서 이렇게 탁 채워 올라가는 거예요. 바다에서 떠돌고 있던 그 물고기들이 뭔가 맛있는 게 있어서 먹었는데 깨서 바로 하늘로 날아가듯이 낚여 채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뒤에 주님은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심판하며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공화정 국가에 살고 있어서 왕국을 경험해 보신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있나요? 왕국 한 120년? 더 사셨으면 우리 뭐 조선시대 말기에 대한제국을 사신 분이 안 계시죠? 하지만 우리는 장차 영원한 왕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주님은 우리를 하늘로 공중으로 데려가실 것이고요.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실 것입니다. 이 기간 중에 주님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그 빨간 핏값으로 사신 바된 교회를 신부로 맞아들이는 잔치를 베푸시는 반면에 동시에 땅에서는 그 순도 높은 긍휼이라고는 전혀 없는 분노로 가득 찬그 분노 그 자체가 이땅 가운데 퍼부어지며 사람들의 빨간 피가 온 세상에 흘려지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두 번째 단계에서 주님은 그분의 아내, 곧 거룩히 구별된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재림의 첫 번째 단계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오실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주님은 믿는 그리고 앞서 믿었던 이들에게만 공중에서 아주 은밀하게 나타나 보이실 것인데 반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공개적으로 내려오셔서 온 세상에 보이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에 우리 많이 들어본 것과 같이 7년간의 대환란 기간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 교회는 더 이상 지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 휴거가 있은 이후에 시작되는 이 환난은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70번째 일의 기간에 해당되며 교회에는 상관이 없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의 그 70번째 기간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다니엘에서 그리고 계시록에서 어디서든 환난 기간 동안에 정말 교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교회는 69번째 이래와 70번째 이래에 잠깐 존재했던 아주 특별하고 일시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오순절에 갑자기 시작해서 70일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갑자기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특별한 시대를 특별한 은혜에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는 우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를 위한 대속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대속물은 반드시 그 대속을 위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완벽한 대속물이 아니셨다면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어떠한 법칙들을 어기고 그것을 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티끌이 남아있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죽는 자들이 14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죽었을 때 혼은 즉시 하나님께로 가지만 몸은 아직 이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분해되고 썩어서 없어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 그날에 낙가채에 올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니 너희도 살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주를 일으켜 세우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켜 세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때 살아있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신비라는 거 과거에는 아무도 몰랐다라는 사실이에요. 과거에는 아무도 몰랐는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니까 한번 잘 들어봐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이 놀라운 광경을 즉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하는 그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날이 왔을 때 우리는 갑작스럽게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구름 속 위로 채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과학이 전부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대로 믿습니다. 구름 속으로 채워 올라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글쎄 중력을 이기고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맞이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가 현실화되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어리둥절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은 우리의 소망이 실현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어서 15절에서 주의 말씀으로 말하노니, 아니면 지금까지는 주의 말씀이 아니었나요? 주의 말씀으로 말하노니 하면서 강조를 하면서 남아있는 우리들은 그 뒤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1세기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시대보다 무려 한 1900년,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게 좀 재밌는 것 같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다니엘서 9장 말씀에 69번째 이레에 주님께서 끊어진다라고 하고 있고 사실 그 뒤에 바로 70이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생각을 거기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69이레와 70이레가 이렇게 긴 공백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나이를 많이 먹고 난 이후에는 그 생각이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합니다. 대도서 2장 13절에 보면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미래형을 쓰면서 주님이 좀 더 후에 또는 자기가 죽은 후에 오실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6절을 보시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보내거나 대리인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분의 호령과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씀에 세 가지 주님의 호령, 천사장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서 가끔 동영상을 보는데요. 나팔 소리가 이렇게 빠바바밤 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슉 사라지는 그런 영상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나 천사장의 음성이 막 나오면서 그런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좀 부담스러웠겠죠? 그런 거 만들기가. 죽어있는 자들을 주님의 음성이 깨우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죽어있는 자를 불러서 깨우시는 장면 혹시 기억하세요? 네. 맞아요. 아까 우리 찬양도 어린이 찬양도 베다니 작은 고을에 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깨우시죠. 요한복음 11장 말씀인데 43절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이거 붕대인가요? 이것도 다 못 부르고 일단 걸어 나왔어요. 이 나사로를 부르시는 예수님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도 언젠가 주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부르실 거라고 믿어요. 복된 소망침례교회 한꺼번에 다 나와라. 이렇게 안 하고, 덕희야, 나오거라, 나와라. 수경아, 나와라. 박노찬 목사님, 나오십시오. 제가 그렇게 썼는데, 차마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 장 집사님, 나오십시오. 진수야, 나와라.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름을 부르셔서 나오실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날, 우리 진짜 집에 가는 날입니다. 집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집에 가고 싶으시죠? 예전에 일 때문에 해외 출장 가면 일주일만 지나도 집에 되게 가고 싶어져요. 일하는 게 힘들고 먹는 것도 안 맞고 사람들도 뭐 이렇게 친밀감도 없고 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럴 때면 정말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듭니다. 조금만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러지 않으세요? 더 신나세요? 눈빛. 아닌데 하는 눈빛이 좀 있어요. 예. 아닌데 집에 가기가 싫은. 뭐. 암튼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분께서 나를 데리러 오셔서 부르십니다. 덕희야, 나와라.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그 뒤에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것으로 우리 서로 위로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 후로는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여기에 두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심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우리가 이 잠시나마 있을 이곳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심은 소망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 예. 마라나타 다음이었나요? 앞이었나요? 아나테마.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저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아나테마가 제가 그리스어, 히브리어 이런 거는 공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 말라기 맨 마지막에 아나테마가 있는 거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거기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비롯해서 그 저주라는 단어가 있을 때마다 아나테마라는 단어가 사용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같이 보고 있는 그 스페인어 성경에는 그냥 저주를 그냥 아나테마로 그냥 거긴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얼굴을 맞대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두렵고 떨리는 심판주로서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그 주님 앞에 심판석에서 보게 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신랑으로 남자, 우리 형제님들도 올라가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죠. 신랑으로 혼인잔치에서 보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그리고 그 때를 우리가 함께 그것을 두고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손을 거두시기 전에 우리가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오늘 데살로니가 말씀,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 18절 말씀처럼, 17절 뒷부분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